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중독증회복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중독증회복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에 나오신 분은 이혜왕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새벽 골프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그 미스터 정이라는 분하고 미스터 네. 박이라는 분이 실장님 방송을 듣고 굉장히 그 칭찬하시고 뭐 음성도 좋으시고 훌륭하게 방송 진행하신다 아주 찾아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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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박 선생님. 네. 자, 일주일 편안하셨고요.
네.
네. 항상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으세요.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가끔씩 팩스로 방송을 잘 듣고 계시다는 분들께서 또 팩스 보내주시는데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따님 한 분과 아내 한 분의 사연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글을 읽어 드릴까요?
네, 그럼 먼저 하시죠.
네. 네. 아빠의 알코올로 고통 속에 계신 한 따님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하는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부터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밥 먹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희 아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일찍 집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요. 지금도 그 기도는 여전히 합니다. 제가 제일 수치스럽고 제 자신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아빠가 술을 드시고 오면 전 아빠가 정말 좋아서 아빠가 존경스러워서 옷을 챙겨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용하시고 술 주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색이 보이거나 소리를 지르시면 저도 모르게 쩔쩔매곤 합니다. 벌써 나이가 22살이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제 자신이 싫어서 자살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도저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독립을 할까, 집을 나갈까, 심지어는 아빠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가끔 아빠가 시골 친척집에 가셔서 집에 오시지 않는 날은 전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기분도 한결 좋아집니다. 점점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싫고요. 아빠는 저에게 수치심만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한테 짜증이나 신경질이 더 많아지셨어요. 저희 아빠는 화가 나시면 무조건 때려 부수려고 하고 소리부터 지르곤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쩔쩔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저 너무 한심하죠? 나이를 헛먹었나 봐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다가 세상에 다 싫어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도와주세요. 잘 들으셨죠, 성교사님?
예, 아주 네.
정말 이 따님의 사연에 마음이 메어지는데요. 성교사님께서 늘 중독증은 가족 전체의 병이라는 말씀을 해오신 것이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그 실장님 심정과 똑같죠. 저는 그 매주 회복 모임에서 중독자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그 사연들을 대하면서 모든 중독은 가족 전체의 병이라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회복에도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따님이 처절하신 이 사연을 제가 보고는 도저히 그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 상담 방송까지 하게 되었고요. 따님께서는 그 교회에 다니시고 나서부터 늘 하나님께 저희 아빠 술 많이 들지 마시고 일찍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상향식 대화이므로 반드시 응답을 받으실 것으로 봅니다. 정말 따님의 가정에 하루빨리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이 따님의 입장에서요. 어떤 일을 하면 좋다고 보세요?
예, 한마디로 따님은 아빠의 문제로부터 정서적으로 초연해지실 수 있도록 더 좋으신 거죠. 일단 가정에서 그 아빠에게 알코올 문제가 있게 되면은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그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가 최선을 다하죠. 술을 못하게 하시느냐고.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자 좌절하게 되고 자연 정서적으로도 고갈되어서 알코올 중독자는 물론 그 가족들 전체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는 여태껏 그 해오신 반응과 방법들이 별로 아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시고 따님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가능한 변화된 행동을 앞으로 하셔야 좋으실 것입니다.
이 따님 사연에서요. 그 자살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님도 회복을 하셔야 할 텐데 따님은 어머님에게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지금은 가족들의 힘으로는 더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하는 그 절규의 사연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순서는 첫째는 아내가 많이 받고 둘째는 부모, 셋째는 형제, 다섯째가 자녀들 순서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말을 한다면 어머님은 따님보다 사연을 주신 따님보다 세 배나 더 힘드신 상태이실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회복의 열쇠는 항상 고통을 가장 많이 받은 어머님에게 더 많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즉 고통을 더 많이 받으신 어머님의 상처와 좌절은 더 크시기 때문에 아빠를 회복으로 안내하실 수 있는 그 당연한 이유가 계시고 어떤 말이 계실 거고 힘이 따님보다는 3배가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너무나 정서적으로 지금 지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따님께서는 아버님을 회복으로 안내하는데 가장 힘이 크신 어머님의 회복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알코올 가족 회복 모임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교사님.
네.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회복도 필요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따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세요?
아주 그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따님은 본연의 임무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따님의 학업에 충실하여 하시고 앞으로 곧 직장을 잡으시거나 결혼 같은 것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나가셔야 되고 그런데 아빠의 알코올 문제에만 너무 휘말려 계시다 보니 정작 따님께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은 등한시하여 온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는 아빠 스스로 술을 끊어야 하시는 것처럼 따님도 스스로 하실 일들을 따님 이외에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빠의 알코올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힘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따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시키시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중독자 가족들은 가정의 고난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바라고 따님은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따님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연 중에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솔직히 독립을 할까, 집을 나갈까, 심지어는 아빠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중독자 가정에서 결혼이 가까운 자녀들은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떤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올려주신 그 따님의 사연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더 있었죠. 점점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싫고 저에게 수치심만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싫어서 자살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러는데요. 비단 이러한 생각들은 이 따님뿐만이 아니십니다. 말들 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중독자 가정 자녀들은 마치 한 성격의 한 형제 모양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물어주시니까 중독자 자녀들의 결혼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독자 자녀들은 처참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로다가 조기 결혼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서 늘 아빠의 알코올 문제로 고통을 받은 딸은 술을 안 하는 남성이면 다 좋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술 안 하는 남성이면 다른 조건은 별로 살펴보지도 않고 결혼을 서두르게 결정하게 되죠.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한 남편이 술이 아닌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에 중독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한 남편의 아빠의 알코올과는 다른 중독 행위를 하는 것을 안 딸이지만 친정에서 평소 잘할 때 엄마가 아빠의 그 알코올 중독을 참고 견디시며 살아오신 것을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딸도 다시 어머님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가정 문제를 외부에 숨기는 전철을 밟기 쉽죠. 그래서 남편의 다른 중독 문제를 혼자서 참으며 대처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현실에 지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물림이니 유전이니 또는 패밀리 트리라는 그 말로 다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로 이어진다면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죠.
방금 선 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독 과정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로 자녀들이 조기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서로 의사가 통하는 점들이 있어야 결혼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아, 실장님께서 그 여성분이시라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그럼요.
결혼을 서두를 때요. 상대편 이성과 이상하게도 가깝게 이끌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상대편 남성도 나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로 감성적인 언어, 영어로 말하면 emotional or feeling language가 상통하기 때문이죠. 실례로 미국에서 사는 교포들은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더 반갑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비록 알코올 문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상대편 사귀는 남성의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도박이나 마약이나 또는 부모들이 별거를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런 어두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남자인 경우에 아빠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당한 딸과 비슷한 그 이모셔널 페인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같을 수가 있어요. 빨리 결혼하고 빨리 대충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화가 감정이 급속도로 가까워지죠. 한번 만나게 되면요. 그래서 따님은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님 자신을 위해서도 알코올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와 함께 이제부터는 전문 회복기관의 회복 참여를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복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그 남편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한 주부님의 사연을 알아보겠는데요. 역시 제가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병원에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혼을 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차마 버려둘 수 없는 환자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려고 해도 남편은 비협조적이고 시댁도 물론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자기가 현재 있는 것도 모르고 저도 불안증, 우울증,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야경증, 분리 불안증, 야뇨증, 공포증, 불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이는 아빠의 술 먹은 모습을 보면 뒷걸음질을 칠 정도로 무서워하고요. 가정에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주사에 폭력까지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에 1년을 빼고 나머지는 눈물과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버텨온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치료받자는 얘기도 술을 그만 먹으라는 얘기도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저희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치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아, 네.
네, 안타깝죠.
예,
네.
얼마나 힘이 드시면 별거까지 하고 계실까요?
예.
정말 또 다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선 교사님, 이 주부님의 사연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정말 그 사연을 주신 주부님께 아직도 눈물이 남아 계시면 목 놓아 엉엉 울어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셔야 마음이라도 조금 시원해지실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7년 동안은 남편분의 알코올 문제로 고생만 하신 사연을 들으면서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가정에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평균 7년이 걸리고 또 이를 안 아내가 남편을 회복으로 안내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린다는 말을 다시 새삼 그 실감나게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사연을 주신 부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죄의식 느끼지 마시고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괴물 자체가 남편분도 그렇게 중독자를 만들었고 또 부인도 그렇게 처참한 마음을 가질도록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에 이르는 길은 부인께서부터 시작되셔야 합니다.
통상 그 남편이 술을 하면 남편만 치료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보통 하실 텐데요. 항상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족이 먼저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의 중독 문제가 장기화되었을 경우에 회복은 중독자의 회복과 가족의 회복 둘로 대별 나눠지죠. 아마 가족분들이 알코올 중독의 진행 과정과 회복의 필요성을 더 일찍이 이해하셨다면 남편분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의 회복 목표는 대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들 자신의 삶에 치중하셔야 합니다. 즉, 가족들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있으셔야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도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먼저 회복을 하면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회복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회복을 시작해도 실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모든 생활의 주도를 앞으로 회복을 같이 시작하셔도 중독 문제가 없는 배우자가 항상 하시는 것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배우자도 회복을 하셔야 된다고 한 겁니다.
네. 조금 전에요.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알기까지 7년이 걸리고 네. 또 이 사실을 안 아내가 남편을 회복으로 안내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회복 시작이 그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 주부님의 그 사연에서 남편분이 치료에 비협조적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중독자들은 수치심 또는 술 없이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회복을 꺼리죠. 그래서 가족들도 심한 수치심, 자책감, 의욕 상실 등으로 회복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부인께서도 알코올 회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고요. 회복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는 다른 그 가족들의 생생한 체험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7년이라는 세월, 2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동안요, 이 사연 중심 회복 방송을 한 25회 이상 했나요?
그럼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그 회복을 바라시면서도 별거나 이혼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심지어는 별거나 이혼 이야기로 남편을 회복으로 안내하기 위한 무기로 삼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과연 이 별거나 이혼이 얼마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예, 아주 참 좋으신 질문이세요.
또 정말 좋은 질문입니까?
예, 정말 이거는 정말 어디서 못 듣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 문제는 정성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회복 모임 참석자들에게 과연 별거나 이혼이 회복에 도움이 되었냐고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해봐요.
네.
실제로 별거를 해봤던 중독자 남편이 아내들도 공통적으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당시는 별거나 이혼할 당시는 그 길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었었지만 중독이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별거나 이혼은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당시는 그것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겁을 주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신 걸로 봅니다. 오히려 회복으로 나오시는 게 낫죠. 그래서 모든 중독은 처음에 심심하거나 호기심 또는 정서적으로 참기 힘든 상황에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작은 불만이나 정서적 고통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자신의 중독행위를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 병이죠. 그래서 별거 기간 동안에 남편분은 부인과 자녀들을 보고 싶은 외로움과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 중독 행위를 하게 그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 회복 방송을 청취하신 중독자 가정에서는 별거 하실 생각이 앞서서 온라인 회복 참여라도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회복을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내가 남편을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가족인 아내분들은 몇 곳에 해당되는 그 가족 회복 모임을 참여하시면서 남편에게 알맞은 회복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독자 남편분에게 문제가 있을 적마다 회복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응하지 않아도 아내 혼자만이라도 계속 가족 회복 모임에 다니시는 것이 본인한테 회복에 도움이 되시고, 또 이제는 부인이 남편한테 이제는 나도 한다고 한번 말한 것은 실행한다는 결의를 단호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되고, 또 이럴 때 중독자 남편도 전과는 내가 다르게 아내한테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대개 그 회복 모임 참석자들은 주사가 심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경찰을 불러서 보호를 받으라는 말들을 하죠. 실제로 중독 행위 발단이 된 가정 그 폭력이나 공금 유용 등으로 그 법적 문제가 되었다가 회복 모임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법원에서 가야 된다고 해서 전대 사인을 받아가는데, 이런 분들도 마지못해서 회복 모임에 오지만은 회복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상하게도 한인들은 중독증 회복에 병원 치료나 주거 치료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인터넷 상담란에나 어렵게 그 아버님을 알코올 치료를 병원에 세 번, 네 번째 입원시켜서도 매번 재발되었다는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병원 치료는 안정작업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치료는 안정작업과 지금 우리가 하는 회복모임과 같은 외래치료로 가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 병원치료만 끝나면 다 나은 것으로도 생각하지만, 오히려 중독증 회복은 외래치료, 즉 회복모임에서 더 많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치료부터 시작하시는지 반드시 마지막에 장기간 외래치료, 즉 회복모임에는 필히 참석하셔야 되는 걸로 아셔야 됩니다.
네.
가족분들이 중독자 가족 회복 모임에 참석하면은요, 이미 그 다른 가족으로부터 병원이나 주거 치료를 다 거치신 다른 가족들을 만나시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기관이 좋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많은 의욕이 풀리고 그만큼 시간 단축과 고통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 교사님, 그 부모들이 회복 모임에 참석할 때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그 모범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모범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잘 보셨는데요. 실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중독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모범은 부모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거칠어는 말을 안 해도 부모님들이 회복 모임을 참여를 거듭할수록 자녀들의 불안 증상도 거치게 되고 다시 가족 간의 대화와 존경심도 향상됩니다. 부모들의 회복 참여는 여지껏 자녀들에게 나쁜 모범만 보여줬던 것을, 그래 나도 어른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마 아빠와 같이 외부의 상담 도움을 받는 것이 되었구나, 이런 새로운 모범을 받게 되죠. 여담입니다만은 실제로 회복 모임에 3개월 정도 참여한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네 자녀들이 불안을 하거나 눈을 떠는 그 증상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말도 실제로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사연을 주신 따님과 주부님 그리고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중독증 회복은 마치 높은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 힘은 들으셔도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시다 보면 반드시 회복 정상에 오르실 날이 꼭 오시리라는 희망을 가지시고요, 모두 회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방송되는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의 회복방송을 애청해 주시고요, 이 회복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미, 상담의 이혜왕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하게 나 저...